성대결절로 한달 동안 제 단에 못 섰는데 오늘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부교역자님들 설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참 우리 목사님들 은혜의 말씀 또 말씀 중심에 의해서 또 좋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치료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도 했고 이곳저곳에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대하면서 들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16장 가운데 11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만날 로마 교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인 이런 논문과도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하우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이 로마서의 주제가 죄와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이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웃에 관한 변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던 이런 관계에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변해가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 넓은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제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새롭게 된 일함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중심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잘 이어갑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섬기며 이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예배자가 세상에 가서 이제 빛을 잃어가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뭐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달과 같이 그냥 반사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썩어져감을 방지하며 맛을 내며 참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되기 원하지만 참 어려운 사람들도 품기 원하지만 이 일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교회에서만 멋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첩보원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의 신분을 몰라요. 의롭다 인칭받은, 칭함을 받은 이런 사람인 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주일날 와서 첩보원 모임에서 서로 그냥 하이하고 이렇게 지나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의 정욕에 도모하지 말래요.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니폼 입는 사람들이 있죠. 경찰관들, 군인들,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소방관들, 유니폼을 입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면, 의롭다 칭하는 이런 옷을 입혀주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병원 신방 갈 때는 꼭 이 클러지, 성직자들 입는 여기에 하얗게 된 그런 셔츠가 있죠. 근데 그걸 입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항상 파킹할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거기에 써야 되는 것이 많은데 이거 입고 가면은 그냥 통과시켜요. 방문 시간도 저녁 8시면 모두 다 끝나는데 이거 입고 가면은 그냥 아무 때 가도 들어가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저 유니폼을 보니까 저 사람은 신부거나 목사거나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신부들만 입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클러지 아웃핏이라고 그냥 개신교 목회자들도 입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입고 가면요 그냥 통과. 왜? 저 사람은 이제 성직자니까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 사이에서 이 천주교, 불교, 그리고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석한 결과 천주교와 불교인들은요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온화하다 각 34.1%, 40.9%, 따뜻하다 29.7%, 27.6%. 그런데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무시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거리두고 싶은 사람 32%예요. 이중적인 사람들 30%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 29%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삐뚤어졌길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사기꾼 같다, 이중인격자다, 거리두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핍박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른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먹는 것은요 핍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집에서 핍박을 받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핍박하냐 그러니까, 아, 교회 갈 때 되면은 막 그냥 가지 말라 그러고, 뭐 부모님들이 막, 뭐 혼내고 그런대요. 그 혼내는데 왜 가지 말라 그러냐고. 아,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는 잘하냐고. 아니, 주님이 먼저지 공부가 먼저냐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게으르고 뭐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부모 말은 전혀 안 들으면서 교회 가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핍박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지, 할 일도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핍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저는 지금 교회 상태를 보면서 밑바닥 쳤다고들 그러죠. 최고의 죄는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는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아래 거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난 체 했습니까? 서로 잘난 체 해요. 교회끼리 경쟁합니다. 호화스러운 건물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 재정은 이렇다, 우리 교인들 숫자는 이렇고,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이런 자랑거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쌓아놓은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멋진 건물 프로그램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넘치는 교회 재정, 차고 넘치는 이 교회 예배당 요즘 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모두 껍데기였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뿌듯하게 여기던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금 삶을 멈추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지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정지하여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6편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비스대어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자랑거리가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한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 실력 있는 의사는요 필요로 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고 어두워지고 썩어져가고 있다고 하여도 필요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참 생명이 될 때에, 생수가 될 때에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박해받을 때에 깨끗해졌습니다. 협박이 있을 때에 건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소망의 시간이에요. 절망하며 아, 이제는 뭐 바라볼 것이 없구나, 슬프구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며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소중한 일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들으세요.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르느냐, 이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아는 것에 대한 순종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회복된다는 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 우리가 뭐 아는 말씀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말씀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면에서는 내가 좀 한 A는 못 받아도 그냥 A- 정도는 받겠구나 하는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 말씀들이 힘들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아, 참 힘든 말씀입니다.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냥 박해하는 자를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둬라, 자기들 그냥 할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라 하면은 그래도 좀 노력할 만할 텐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원수를 그냥 지나치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아이 마시고 먹이고 이러래요.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 칭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모시던 동양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임동선 목사님께서 교회 소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들 지옥 보내지 마시고 천국 가게 하소서. 아, 그 말 한마디에 저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쳐다보면 믿고, 아니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들 지옥 보내지 마시고 천국 가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니까 하지, 성자급 돼야지, 나는 나에게 이 말씀의 타당성은 그냥 제로야, 못할 일이야, 어떠한 급이 돼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지, 나는 안 돼 라고 그냥 지나치어도 별로 그렇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나병 환자들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 많은 분들이 아, 그분은 성자급이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높은 거기 카테고리에 둬갖고 내가 거기까지 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힘들다고 제껴놓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선 참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입양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큰 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큰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입양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가정이 필요한 아이에게 가정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문화에 좀 잘못된 그릇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검문털머리 동물은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다고, 이런 이상한 우리 뭐 이 혈유 관계 이것을의 이 소중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자세와 인식과 생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 순종하기 힘들다 하면 나의 환경과 형편을 바꿔야죠. 그래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제가 아끼고 참 좋아하는 제 대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가 이 변호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자꾸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옳지 않은 그런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괴롭다고 하더니 하루는 자기 아내도 변호사였는데 둘 다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환경을 바꿔야지. 말씀을 바꾸겠어요? 말씀을 포기하겠어요? 나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 형편을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이지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박해를 축복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의 마음이 세상 사람을 향해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만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못 먹더라도 먹이고, 내가 못 입더라도 먹이고, 내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얘들은 누리게 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에게 뭐 욕을 먹고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서 막 몹쓸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품습니다.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좀 훈계하실 때 무서웠어요. 막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뭐 얻어맞는 것 외에도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나가라고.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겠다고. 전 그때 진짜 믿었어요. 아버님은 협박, 그냥 공갈 협박이었는데 저는 진짜 아버지 아들 못 되고 나가야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날 그냥 협박하려고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겠다고 나가라고 관계를 끊겠어요? 부모는요 자녀가 어떠한 사람을 죽였더라도 아이의 편입니다. 아이의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치러줄 수 있다면 그 일을 달갑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한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8살 난 초등학교 아이가 자동차 사고를 했어요. 근데 운전자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잠깐 보시죠. 예.
초등학생을 친 뺑소니 사고를 낸 카자흐스탄 청년이 본국으로 달아났다가 최근에 돌아와서 자수를 했는데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과문을 써내려가는 손이 떨립니다. 결국 흐르는 눈물. 카자흐스탄인 자나르시입니다. 두 달 전 경남 창원에서 8살 장모군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20살 A씨의 어머니입니다. 장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아들의 죄를 직접 사죄하겠다며 입국한 겁니다. 자나르 씨는 자신의 아들이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친 아이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직스들은 웃니름 이기 일 болып осы зардап шеккен кішкентай баланың амандығын бір алладан тілейік.
자나르 씨는 장군의 부모를 만날 수 없다며 JTBC 취재진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나르 씨의 아들 A 씨는 지난달 15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틀 뒤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와서 아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는 받아야죠. 죄의 대가는 치러야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엄마가 같이 지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하면요, 그 어두움 속에 나도 함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장기를 꺼내서 세상이 올바로 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생명이 위협이 오더라도 그 일을 함께 하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너무나 혼잡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거짓뉴스와 폭력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분쟁, 계층 간의 갈등, 정치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보다는 뿔뿔이 다 찢어놓습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도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아프다고 하면요, 제가 아파 보니까, 몸이 안 좋아 보니까 건강할 때보다 교인들이 더 뭐 찾아와서 뭐 과일도 갖다 주시고 뭐 먹을 것도 건사회에서 또 뭐 고기도 사다 주고 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아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세상이 아픕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믿는 자들의 활동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평화가 없고 불화가 있는 곳에 우리가 평화의 용사로서 나서며, 자기 자신만을 케어하려는 이런 곳에 섬김이로써 우리가 앞장서며 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때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살아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주리라 믿습니다. 말씀, 제가 이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